예수를 믿는 가정에 자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졸업해버렸대요. 이 교회를 졸업한단 말은 사실 아주 민망한 표현인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즐기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할머니가 이제 임종을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할머니 그 임종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임종을 맞는 그 얼굴이 평안하기는 거지 말할 수 없이 평안했고, 할머니의 주름살이 다 퍼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이 좋지 않은 검버섯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속으로 스며들어서 사라져버리고, 팽팽한 얼굴에 감동을 참 받을 수밖에 없는 평안하고 기쁜 그 얼굴로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 할머니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뒤에 믿음과 신앙생활을 지속했다는 그런 간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자신의 가장 정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 그렇지 못한 죽음은 죽음 바로 직전에 그 얼굴에 어느 정도 나타나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 자기 잘 살았다고 하지만은 마지막 죽음이 좋지 않냐면은 그 인생은 헛된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며 헛되이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남을 위하여 공헌하고 역사와 사람들 기억 속에 보람이 되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죽음의 모습이 인생의 성격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인생 격언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내용이 아니고 예, 호사유피 인사유명. 준비가 됐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죽은 뒤에 족적을 남겨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공감은 하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은 죽음의 순간만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 아무도 없다. 두 번째로,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을 모르면은 눈앞에 보이는 덧없는 욕망을 쫓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산다. 세 번째는, 평소에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죽음의 순간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일의 삶의 책임을 다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삶이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인생은 일생이 아니고 삼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태중에서 9개월 일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 9개월 일생, 이게 일생입니다. 이생은 발로 걸어 다니고 코로 숨쉬는 물리적 공간에서 사는 90세 혹은 100세, 요즘 뭐 100세 이후도 살지요. 이게 이생입니다. 삼생은 뭐냐? 죽음을 통과한 후 천국에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인생은 일생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합니다. 아, 내가 참 불행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생을 일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인생을 삼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세 번째 삼생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삼생으로 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삶의 모든 총체적인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천국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 시선을 천국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감내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아주 냉정한 사실로 묘사하는데 성경은 유일하게 죽음 직전의 마지막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에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얼굴이 참 빛이 났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마지막 얼굴에는 바로 초자연적인 광채가 이제 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얼굴에 임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제가 마지막 때 즉 마음의 심령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역사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하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과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의 은혜를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은혜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과부들의 그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겼을 때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이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곱 사람은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뒤에 순교했죠. 예.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몰라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온전히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보다 더 긴 설교를 했는데 사도직에 있지 않았던 이 집사가 아주 정말 성경의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신성 모독과 성전 폄하를 했다 하고 선동했다 하는 그런 이제 누명을 쓰고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해서 말하자면은 유대 권세자들 앞에 서서 전한 내용,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곳은 뭘 말하냐면 성전, 그 다음에 율법.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신성 모독을 했다 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모함해서 바로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했었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하느냐 이렇게 하고 요구할 때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모욕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우겠다느니 그 다음에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느니 그것 때문에 같은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되었는데 스데반도 바로 그 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7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제사장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그, 지금 스데반을 신문한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제사장입니다.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이제 그 말씀을 설교로 선포합니다. 스데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간파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죄의 성향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설교 내용 핵심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게 해석한 바로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조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율법과 성전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설교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아브라함의 시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작, 요셉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 시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과 광야 때에 대한 내용.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왕정 시대에 대한 내용. 이걸 지금 말한 것입니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이제 공통점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여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약 39권이 아주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긴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한눈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를 딱 관통하는 이런 핵심을 붙잡으면은 구약 성경은 쉽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 개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을 기억하고 맥락을 잡으면은 구약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 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은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되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펼쳐 이루어 주셨는데, 여기에 질문을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과 성전과 언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받았습니까? 답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시작. 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과 성전과 언약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뭘 받았다고요?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언약, 율법, 성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율법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은 설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 너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자랑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통감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의 아주 약점, 말하자면 그들이 정말 온전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이 점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편 84편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올라가는 시편 이런 걸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건물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지만은 불신자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어 부르셔서 그 백성을 삼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맥락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긴 여러 우상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다짐하고 약속하고 확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 왜? 우상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패망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은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정말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것으로 여기고 급기야는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요. 성전하면 그냥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신앙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성전을 우상화했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두 메시지였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성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너희 전통을 잘못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다가 성전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는데 성전을 사유화하게 되어졌고 처음에는 좋은 전통을 지키게 되다가 점점 전통에 매여서 전통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서대만이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전체 다 이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전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전통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본 뜻을 잃어버리면은 그 전통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인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노인 공경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은 이제 공경을 받고 존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아멘. 자, 그런데요, 어떤 이 젊은이가 직장을 마치고 지하철을 서울에 이제 타고 가는데 어른이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르신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비켜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어른이 너무나 감사하죠. 앉으면 되죠. 그런데 회사를 퇴근하고 지칠 대로 지친 젊은 직장인이 이제 전철에 앉아 있는데 어른이, 노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내려보면서 너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자꾸 그런 얼굴을 쳐다보고 급기야는 뭐라고요? 젊은 사람이 말이야,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뻔하게 압니다. 여러분, 요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른을 몰라보고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호통을 많이 친다면은 전통을 잘못 이용하고 자기만으로 생각하는, 자기 유익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전통은 한순간에 그냥 불미스러운 것이 되고 어쩌면 타박받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고 좋은 전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잘못 적용이 되어지면 큰 오류를 낳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톰 레이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은 본질적으로 악이 아니다. 하지만 전통에 집착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보다 전통이 더 중요해지면 문제이다. 그럴 때 전통은 뭐라고요? 시작! 예배의 대상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바로 여기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걸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특정한 방식 전통에 거기에 목을 메고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의 삶,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전통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6일의 삶이 밖에서 예배의 삶이 되지 않냐면은 우리는요, 똑같이 유대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대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대반의 설교 핵심의 네 가지를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시작.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지도자를 거절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 가운데 거하지 않음을 몰랐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네 번째, 시작. 유대의 공회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살해했다. 스데반은 그렇게도 성전을 사랑한다고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너희들이 안 했는데 너희들 조상 때부터 이거 안 했다. 그리고 심지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십자가에 내어져서 내어주고 살해했다. 이걸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패턴 이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와 하나님께 나가는 장소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셨습니다. 아멘.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미디안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날과 적용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6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옛날 유대인들이 잘못 범했던 그 실수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것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예배할 때 계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밖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잘 지켰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이유를 7장 5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자, 스데반 설교의 완전 그야말로 핵심입니다. 이 말을 전했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의 얼굴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그의 5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봤다는 그 내용은 딱 성경에 한번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답은 안 줍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각자 답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스데반의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랬던 그 마음, 예수님이 공생애 3년에서 그렇게도 외치고 선포했던 그 말씀, 딱 그것을 요약해서 스데반이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번쩍 그냥 일어선 거예요. 그냥 일어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딱 스데반이 그걸 찔러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리면서 주여 하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해야 될 것인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이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쳐주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존재다. 는 것이 유대교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죽었다 이제. 자기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는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가 일어설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설만도 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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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지도 않은 그 사도들도 아닌 저 헬라파 집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다니 일어선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서서히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 마지막 얼굴에 임한 영광에 대하여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비난하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전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설득을 한 거예요. 분노를 막 쏟아놓는 가혹한 정죄의 태도나 냉담한 무관심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요, 스데반의 연민의 태도가 묻어있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애정어린 이 태도, 그 표현이 설득인데 그것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에 엿보여야 하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꼭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니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아주 심판을, 신문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교를 할 때에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져서 뭐라고 한다고요? 존경하는 어르신들과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정중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설교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끝낸 후에 마지막 기도 두 가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간절히 탄원하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스데반이 고소를 당하고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이 표현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한 마지막 얼굴, 그걸 사실적으로 이 누가 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걸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에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이 분노나 혈기가 얼굴에 조금도 나타남이 없이 당연히 그럴 만도 한데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이제 품는 그 표정, 사랑의 표정이 얼굴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그 얼굴에 임한 영광은 평온 자체이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참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있는데요. 죽음의 수용서라고 하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프랭클은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반응을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태도라는 단어. 가장 현실적으로 태도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매일 어떤 자극을 받습니다. 외부로부터. 사소한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어떤 일에 어떤 불편함. 또 남이 나의 지적에 대한, 나의 그 실수에 대한 지적. 준비 없는 상태에서 오는 어떤 공격. 가족의 무심한 태도.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취에 대하여 반응하는 어떤 그런 말들. 이런 자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자극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와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미움을 갖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을 태도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밖에서 주일날 서로 관계를 맺고, 혹은 뭐 일주일에 수요일, 혹은 여러 새벽기도, 혹은 이제 그런 시간에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 아주 그냥 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 보는 그 눈, 그 시선,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요, 정말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들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이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의 동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저거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그 태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압적인 태도가 돼서는 안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넉넉한 태도, 그런 마음 중심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반복이 훗날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얼굴에 내 손으로 화장하고 가겠습니까? 성형수술하고 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태도의 반복이 훗날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닙니까? 어떤 뭐 시카고의 장의사가, 시카고에서 가장 장례를 많이 치른 자가 뭐 장목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요. 뭐 다 저보다 많이 치른 분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 장례를 치러보잖아요. 그런데 그 표정 얼굴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죽게 대하듯이 대하십시다. 불신자를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 정말 겸손하게 대하십시다. 내가 한 번 두 번 예수 믿으라 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아이고 저건 지옥 갈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연민과 사랑과 존중이 되는 것. 그리할 때에 그 태도에서 묻어나는 그 얼굴이 마지막 우리 얼굴의 표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요, 초대교회 한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네 가지의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의 팔에 그게 아니고, 예, 다른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여줘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 번째 시작. 빌립 집사가 도전을 받아 사마리아에 전도를 한다. 두 번째 시작. 사울이 충격을 받고 회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시작.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네 번째 시작.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5대째 목사의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방황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어느 날 고령의 할머니가 임종을 맡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할머니 얼굴에서 기미와 금보석과 주름살이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다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는 이 태도, 이 태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면 우리의 마지막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CRC 교단 시노드에 참석해서 미국 목사님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태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총회를 제가 가봐서 알기 때문에 다혈질에 대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WCRC라고 하는 세계개혁교회연맹이라는 거기에서 탈퇴를 하고 나올 때 그 WCRC가 낙태를 이제 옹호한다. 그 다음에 세속화되어 간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하니까 열띤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얼굴을 붉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품위 있게 신사적이에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감동,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을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을수록 얼굴이 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마지막 얼굴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표정과 태도로 그 얼굴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기가 막힌 방법, 화장품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혼의 거울인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말씀을 읽는 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잘 소화시킬 때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주님을 기뻐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그 연민, 배려, 존중의 태도가 되어져서 마지막 얼굴에 임한 그 영광으로 선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